Okay, there are saints in this session,
사랑하는 형제
and next
자매님,
session,
이번
we
시간과
will talk
다음
about
시간에는
the Lord to give us a revelation
주님 우리에게
of the
계시를
hope
주셔서
that's been what is
새언약의
the goal
사역의 목표를 계시해 주시기를
and I
구합니다.
love the title this title
이
to me
메시지의
it's
제목은
spectacular. You
너무나
can't find this
놀라운
title.
광경입니다.
You can only find this title
이런
in one book,
제목은 한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at book is entitled The God-Man. And
그것은
maybe for
바로
me,
하나님
Philippians
사람이란
was
책입니다.
right a book of opposition against us. Well,
우리의
the God-Man.
대적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No,
그 하나님
he
사람이란 제목을
wrote the book
사용하여
called
우리를 반대하는 책을
God-Man. Right? We are God-Man.
출판했었죠. 그리고 이 나중에 이 형제님께서도 하나님
I'm
사람들이란
a
제목으로
man.
또
God-Man
메시지를
in me.
주셨습니다.
God-Man.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살고
That's
계시죠.
it.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반영과 성취이자 그리스도인의 일의 유일한 목표.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놀라운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새 예루살렘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인격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한 위대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계시록 1장 1절을 볼때 계시록이 이러한 예표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표징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표징, 가장 놀라운 표징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아주 놀라운 내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을 볼때이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입니다. 천년 동안 신부이며, 그리고 그분, 영원토록 그분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가 결혼한 혼인날에는 하루죠. 그 하루 동안은 신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 하루가 천년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은 신부이고, 그 이후에 영원토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골프를 치고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이였을 때, 제 아내가 제가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했었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나중에 뭘 하는 거지? 내가 천년 동안 이런 하프 연주하는 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제 아내가 저를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어쨌든 제가 구원 얻었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 이제 행복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신부이며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이죠.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21장 22절을 보면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춰줄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22절에 보면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찬송이 있죠. 그 구절 중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로를 거하고 서로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올 때, 23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21절에서는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나타낸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실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처는 상호 거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와 상호 거처를 만드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다른 구절들이 계시록 3장 12절을 볼 때도 주님이 이기는 이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Again, we saw that. What is the temple in the New Jerusalem?
Jerusalem의
The Word of
성전은
God, the
무엇입니까?
Almighty, and the Lamb,
주 하나님과
the temple.
어린 양이
So the Lord
성전이라고
is the
하셨었죠.
temple in you,
그러므로 우리가
right? We get built into the
기둥이
triune
된다는
God,
것은 삼일
into the
하나님만으로
body of
건축된다는
Christ, and
것이고
construct
그
itself,
구조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itself in the glory
우리가
of God.
삼일 하나님 안에
Now, what a
있는
great
기둥이 되는
huh?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So
일입니까?
that shows you just by,
그러므로
just by those things of the New Jerusalem
이
is
구절들을
a,
통해 세루살렘을 볼때 우리는 세루살렘의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right?
됩니다. 로마서 1번
Divine
입니다.
revelation
영원하신
concerning
삼일
what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created
동산에 관한 신성한
life
계시와
and the divine
과정을
revelation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concerning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by the
새
Father
예루살렘에 관한 신성한 계시는 서로를 반영한다.
Roman numeral 2
로마서
goes on
2번입니다.
to say,
성경에
what is
있는
revealed in these two parts of the divine revelation in the
신성한 계시의
Holy
이두
Scripture
부분에 계시된 것은
central
성경
lies
전체를
of divine
관통하는 신성한
revelation.
계시의 중심 노선이다. 이 중심 노선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I really like Roman numeral 3.
로마서 3번이
This
너무나
is not
좋습니다.
eternal intention
우리가
for us to
새
become
예루살렘이
Jerusalem.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It's seen
의도는
within one
창세기
plane
1장부터
as the
2장까지에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적인 청사진, 곧 건축 계획으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에서의
as
완성된 산물, 곧 삼일
the
하나님의 유기적인 걸작품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And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이
work.
된다.
Isn't that beautiful?
이것이 아름답지
Now,
않습니까?
in Hebrews 11,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Hebrews 11, 10, actually, it
히브리서
says,
11장 10절에 보면
concerning the New Jerusalem, it says,
새
whose
예루살렘에
architect
관하여 이렇게
and
말합니다.
builder is God.
하나님께서
Now,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바로 새 예루살렘의 신성한 설계자이시며 건축자이십니다.
The triune God, just marvelous. He is
놀랍지
the
않습니까?
architect,
그분이
and future
설계자이고
is God.
건축자이십니다.
It's incredible and marvelous that
저에겐
Genesis 1 through
이거
2
정말
is the
놀랍습니다.
organic blueprint,
창세기
the
1장부터
architectural
2장에서
plan
우리는
of the triune
유기적인
God.
청사진과 건축 계획을 보게
And
됩니다.
look into the Lord, that we really see this. In Revelation 21 and 2
그리고
and 23,
계시록 21장
there's a future
22장에서는
promise.
우리는 완성된 산물, 유기적인 걸작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이 됩니다. 제가 한번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때 특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Bill
마크란 형제님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집에 그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명록에 보시면 이름을 적고 제가 아, 이 집에서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 오믈렛을 먹었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죠. 저는 앞쪽에 방명록 앞쪽을 보기 원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거기 있었죠.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방명록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뭐라고 글을 남기셨냐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7절이라고 적어 놓으셨죠.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그 시카고에 머무는 동안 빌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시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저희가 시어즈 타워를 방문했습니다. 그 시어즈 타워 지하에 갔었는데, 거기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유기적인 건축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기적인 건축이라는 장르의 건축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집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을 자연 안으로, 뭐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건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유기적으로 불렀죠. 그가 지은 한 집이 있는데, 아마 남서부 펜실베니아나 버지니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수장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아, 보지 않으셨다고? 가서 보셔야 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집은, 저는 사진만 보았습니다. 이 집은 폭포가 그집 중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볼수 있습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여러분의 바다 그 침실 밑에 물이 폭포가 떨어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새 예루살렘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겐 참된 유기적인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온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15절을 보면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신 안에서 한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는 그분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10절과 15절을 볼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한새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볼때 여기 하나님의 걸작품이 있습니다. 누가 이 많은 인종과 피부색과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에 함께 두셨습니까? 피츠버그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뉴요커들과 여기 함께 있습니까? 저 슈왕제님, 형제님 미네소타에 있으셨었죠? 원래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원래 남한에서 오셨다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셨겠네요. 우리는 다 기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 함께 모여 주님을 누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주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삼위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이 각주를 보시면 이 걸작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로서 시라는 말이 여기서 온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 하나님의 신성하고 비밀한 시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제작자의 지혜와 구상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 시로 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고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한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새로 삶을 볼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걸작품입니다. 예술 작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한번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거기 도로를 지나갈 때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일하고 있음. 그럴 때 우리도 이런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 이런 표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교통 드렸지만 제가 처음 파리에 갔을 때 여전히 이 형님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파리에 있었는데 여기서 그때 제가 렌트카를 누가 운전해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저희 사람들이 저에게 운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츠버그 출신이기 때문에 피츠버그 출신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도 운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피츠버그에서는 GPS를 사용하셔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쪽으로 가려다가 동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길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개선문 주변을 운전하게 되었는데 파리 개선문 주변을 제가 그때 여러 차선이 겹치는 곳이라 제가 우주선을 운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막 여러 운석들이 충돌할 것처럼 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 형제님은 카메라를 창만하게 내두시고 막 촬영하고 계셨죠. 그때 파리에 있을 때 성도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기 원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죠. 저는 절대적으로 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미적 감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저에게 모나리자만 보여주면 나는 기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난 그 그림만 보고 나면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보러 갔습니다. 거기 어떤 그림을 보았는데 어떤 그 큐브가 있었고 어떤 그냥 물감을 통에 있는 물감을 캔버스에 부어버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쏟아버린 것 같은 그림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저런 건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미를 저는 이해를 못했죠.
But I did think about it. You know, sometimes
때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when you're in an art museum, I was looking at the people, and people would just stand in front of a painting. They'll stand there for a long
사람들이 어떤 그림 앞에서 서서 한 20분 동안 그 그림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나리자를 보고 나서, 드디어 봤네 하고 그 모나리자 웃는 미소를 보고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림 앞에 계속 서서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그림을 응시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옆에 제가 서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작품이 어디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전시장입니다. 이 방이 바로 그 전시장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회복력을 보면 교회와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걸작품을 말할 때, 이 걸작품 우주 안에 너무나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셨는데, 새로운 것을 발명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삼일 하나님의 걸작품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입니다. 여기에 유기적인 걸작품의 세부사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항목들을 볼때 우리는 건축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청사진을 보는 것이고 또한 완성된 산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 요점들을 볼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건축 계획, 청사진을 보고 동시에 완성된 산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양편을 다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일해야 하는지, 즉, 우리의 생활과 봉사의 방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일해내는 것은 세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사실은 세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완결에 있어서 세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창조된 그릇이다. 사람은 그릇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새 부분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몸입니다.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것이 사람의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산 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볼때 이것이 분명하죠. 사람에게 두 부분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혼은 자신을 인식하며, 우리의 몸은 세상을 인식합니다. 세 부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이 여기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 귀하게 쓸 그릇, 우리를 긍휼의 그릇,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 그분의 긍휼의 하나님, 귀히 쓰는 귀함, 그 영광의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볼 때도 정말 이 구절을 우리가 뉘젓이 씹힐 때도 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보배, 7절에 있는 이 보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임이, 즉 6절에 있는 이것이 7절에 있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며 우리의 보배는 실제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눈 주변을 볼때 우리에게 주님의 의도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느낌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이것이 우리 보상이 될 것인데 영원 미래 안에서의 우리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아마 3절 같은데, 그들이 4절이죠.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4절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분 얼굴을 보지만, 그때는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동물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창조되었죠. 그들의 종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유전자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회의를 하셨죠.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그 목적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편집 일을 시작했을 때 창세기에 대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공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2장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 그때 형제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숨이 루악이라는 단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죠. 그 단어가 맞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체크해 보셨습니까? 루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죠. 점검해 보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점검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구사전을 형제님, 그게 루악이 아니라 네슈마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 앞에 설 때마다 제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동전을 꺼내놔야 하는 그런 금속 탐지 같았죠. 그러나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영은 네슈마입니다. 그 네슈마는, 사람의 네슈마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부분을 다 철저히 찾아내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네슈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어 사람을 그분의 영광, 혹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 자신의 복제, 목사판이 되게 하셨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린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벤자민 형제님이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여 온 땅을 통치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땅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갈망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어다니는 것, 옴가키는 것, 바로 사탄이죠.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계시록 22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를 생각할 때 보좌가 이렇게 무슨 연인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에드 형제와 루스 자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커플석이 아닙니다. 한 보좌가 있죠. 한 자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은 그 등이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등으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빛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등은 하나의 발광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신성한 빛을 온 열국에게, 온 만국에 비추는, 온 우주에 비추는 발광체인 것입니다. 창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죽은 이의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어떤 신전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바울을 비웃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사람이었는지. 그가 아테네를 이렇게 돌아보자, 그러니까 그들 문화가 발달했지만 곳곳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볼 때, 바울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속에서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경비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경비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가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시를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시를 인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 그 시가 성경에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인들은 우리도 그분의 족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족속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새로운 종류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다만 하나님 종류만이 아니라 믿는 이들은 하나님 사람 종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새로운 종, 즉 하나님 사람이죠. 여러분의 가운데 어떤 시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라고 썼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인들은 우리도 그분의 족속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이라면 신성한 것을 사람의 기술과 상상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한 방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그 사람의 그 마차를 쫓아갔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을 보았죠. 그가 그 마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해서 물어보았죠. 그가 읽었던 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빌립이 말했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라이프 스터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몸의 원칙입니다.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내시가 말한 것이 좋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을 무엇이 막겠습니까?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에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초기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은 내가 창조하고 지었으며, 심지어 내 영광을 위해 만든 이들을.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영광이죠. 영광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따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새 예루살렘이 될때 계시록 21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고 말하죠. 그 말은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말은 새 예루살렘이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앉아 계신 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벽옥은 아주 어두운 초록색이죠. 짙은 초록 녹색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여러 부분들이 벽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벽옥과 같은 이 성을 통해 비쳐 나오는 빛이 벽옥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 전체가,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권, 꼭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체험적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죽음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다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더욱이란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십자월에서도 더욱이란 단어가 있었죠. 17절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더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더욱 주님, 제가 넘치게 가장 많이 받아들인 이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더욱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을 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객관적인 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살아낼 때, 그분은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늘 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바인의 성구사전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헬라어의 의미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은 누림 위에 누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이 증가될 때 우리가 죽음이란 말에 지난 개요에 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누림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시는 것이 죽음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 누림에서 떨어질 때, 제가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림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배우자 위에 다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룸메이트 위에 다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사탄과 죄와 죽음 위에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린 사탄, 죄, 죽음 위에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원한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다스린다고 말하죠. 21절에 보면 은혜가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아들 안에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그 누림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제한합니다. 우리를 통제하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우리는 누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림이 증가합니다. 주님이 정말 요나를 따라 큰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그가 있어야 할 곳에 그를 토해냈죠. 너, 이 어떤 놀란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처럼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 일어나. 누가 이 폭풍을 일으켰습니까?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이 깊은 물 가운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이큰 물고기 안에서 여러분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교리적인 기도를 할 겁니까? 저는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놀란 것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땅에 그를 토해내었죠. 요나에게 맡긴 그 위임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런 길을 취하셨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는 사람의 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제가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이 형제님이 어떤 집회 가운데 이 형제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면 대부분은 루즈, 뭐 우리가 그 정답을 맞출 수 없는 대부분의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셨었는지. 거기에 한 1,50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형제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드 형제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성 모습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그때 누가복음 11장이었는지 저에게 떡세 덩이를 달라고 했던 게 뭐였죠? 누가복음 11장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 제가 구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떡세 덩이를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본생에 참여합니까? 에드 형제님, 제가 대답을 했는데 저한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 시간이 40초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보고 앉으라고 하셨죠. 제가 정말 알래스카 주노로 이민 가고 싶어졌었습니다. 그온 오후 동안 제가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정말 연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집회 때, 그 다음에는 집회 때는 저한테 아무 질문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기 원합니다. 제가 에드 형제를 희생제물로 삼았습니다. 이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본성에 참여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중 누구도 거기서 답하지 못했을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에드 형제님이 대답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못했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저를 희생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형제님이 이집 말씀하셨죠. 왜 집회에 왔습니까? 한명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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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줄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정답을 못 맞추면 우리가 그 답을 잊을 수가 없죠. 형제님들, 여기 형제님들이 이 집회에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집회에 온 것은 우리 영 안에서 주를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는 사람의 영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을 보며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하고 내적 존재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고 말합니다. A. 우리 안에 두 개의 등.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은 1급 1배로 강화된 등입니다. 여러분이 금 등잔대를 보시면 누가 이런 것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형제님, 비령제님, 훈련생들에게 보여주셨던 그금 등잔대 모형 있으시죠? 그금 등잔대를 보면 삼위일 하나님만이 이러한 천재적인 이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금 등잔대는 살아있는 금으로 된 살아있는 부활하는 그림을 보여주죠. 그것은 아몬드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세 가지, 다른 쪽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또 등잔대가 있죠. 그러므로 일곱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등잔대에 거기에 등이 있습니다. 이 형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등잔대에 아몬드 나무를 보면 그 아몬드 꽃이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몬드 꽃이 피는 그꽃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몬드는 사실은 아몬드 나무는 부활을 상징하죠. 여기 열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등잔대에서 빛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여러분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빛의 열매가 있는데 빛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각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9절입니다.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입니다. 선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의는 아들 하나님이며, 참된 것은 바로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등잔대가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열매가 빛입니다. 빛도 또한 삼일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면 그 영의 열매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은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 영의 열매가 있죠. 그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주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주님, 데이빗과 에론 형제가 올라와서 저를 이해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주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 그 문명, 그 당시 있었던 최고의 문명 가운데 최상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을 보면 그 당시 그 문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있는 모든 학문을 배웠죠. 피라미드를 어떻게 건축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건축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천년왕국에서 모세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어떻게 짓는지 형제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이런 건축 지식이 있었죠. 모세는 그의 인생의 첫 40년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집트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살인을 저질렀죠. 그는 아주 육신적으로 강했습니다. 한번 때렸더니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한 복싱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래 묻어버렸죠. 근데 두 히브리 사람이 형제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있었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다투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한 히브리인이 그에게 그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입니까? 그래서 그가, 나 도망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 소식이 파라오에게 전해지면 안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40년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했고, 아내가 두명 있었죠. 저에게 아내가 한명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아내가 두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있었는데 아주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모세가 양을 쳤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그럴 때 그의 가진 모든 지식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석사를 했던 박사를 했든지 간에 그 지식은 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유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는 그의 삶이 생애가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제 80세가 되었고,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편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80세였습니다. 그가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산을 돌아갔더니 거기서 불타는 가시덤불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타고 있는데 그것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덤불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오죠. 그것은 가시나무 떨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시나무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 이 불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시나무죠. 우리가 옆에 사람을 이렇게 찌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단체적인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라이프스를 보면 우리 단체적인 가시떨기나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등잔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금등잔대에 이 양식양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이런 기구는 사람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구를 설계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모세가 이두 형제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금등잔대를 만든지를 알려주었죠. 그들이 망치만을 사용해서 그 금등잔대를 한 덩어리 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사람들이었는지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망치와 같다고 하셨죠. 우리 안에 이두 등이 있습니다. 이 금등잔대는 7배로 강화된 것입니다. 7배로 강화된 영은 우리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등, 곧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 안에 정말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두 영은 우리의 속부분들을 비추고 밝혀주므로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우리를 생명의 성이 되게 될수 있게 한다. B번.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때 이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유다서 19장 21장을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9절부터 20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19절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며 혼적인 이들이고 영을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혼에 따라 산다면, 행동한다면, 생각만 사용한다면, 멀지 않아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우리가 다 부족이 있죠. 우리 찬송에 보면, 주님, 제 영을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영을 사용해 당신을 접촉하게 하십시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의 실제에 따라 살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영을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집회에서 우리가 영을 훈련할 수 있고, 제가 제 소그룹에서 이렇게 크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형제님과 제가 대화할 때 제가 이렇게 크게 말합니까? 제가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것은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제 영을 훈련하여 크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럼 이것에서 졸업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동역자들이 일어나서 교통하는데 이영재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영을 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죠. 영을 훈련해야 되겠구나. 또 다른 한 경우는 한 동역자 형제님이 교통하는데 이영재님이 멈추게 하시더니 영을 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뭐 교통을 많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시 반에 멈추겠다고 리키 형제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5시 반이 넘으면 끌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요. 제가 훈련생들에게 말했는데, 우리가 마이크에 나와 교통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신원집회든 메시지를 전하든, 우리 존재는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A, B, C를 이렇게 교통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거기서 올라가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A, B, C를 말한 대신에, BDF를 항목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앉은 다음에 아, 나 절대 다음에 교통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능에서 온전케 되는 것은 기능에 있어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온전케 야구 시합할 때 온전케 되는 줄 아십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하면 여러분이 타격이 온전하게 됩니다. 베이브 루스가 얼마나 많이 삼진 아웃을 당했다고요? 1300번이 넘는 삼진 아웃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700번이 넘는 홈런을 치는 그런 타자가 되었죠. 물론 여기 뉴욕 양키즈에 저지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월드 시리즈 LA와 뉴욕이 붙을 것인데 제가 어떤 편을 드린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한다면 훈련생들에게 제가 교통했습니다. 여러분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불 속에 뛰어들더라도 영을 훈련하면서 뛰어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한다면 성도들이 뭔가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물론 우리가 정확해야 하죠. 우리가 물론 7일을 말해야죠. 그러나 첫 번째 항목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한다면 성도들은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영을 갖지 못한 이들이라고 19절에서 말하죠.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유다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나에게 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여기 각주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들에게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영이 결여되어 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이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하락하여 다생명인 혼의 능력 아래 떨어져 영 자체의 실제적인 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을 주의하지 않았고 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양치를 하듯이 우리의 영을 다듬어야 합니다.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주의하고 사용해야 하고, 그러나 그들은 영을 주의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 접촉하지 않으며 영 안에서 살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주의하고 살고 행하고 훈련한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을 갖지 못한 이들은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짐승들의 영이 없죠. 제가 전에 교통드렸지만 제가 신혼 초기에 제 아내가 항상 저를 위하여 제 점심을 위하여 놀라운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항상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심을 만들어 주었죠. 처음에는 아주 너무나 내용물이 풍성해서 그 포장지를 열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렀수록 그 샌드위치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졌죠. 제가 그때 건설 현장에서 형제들과 함께 일했었는데, 우리가 한번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자동차 벤, 그 후드 위에 점심을 올려놨었는데, 졸업은 점심이 도시락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 밑에 보니까 배한 마리가 입술을 핥고 있는데 보니까 제 도시락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제그 맛있는 제가 제 점심을 다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고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개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것이죠. 개에게는 감정이 있죠. 개가 행복할 때는 꼬리를 흔들죠. 그런데 개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양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 당하지도 않았고, 가책도 못 느꼈죠. 그러나 성도들이여,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원숭이와 다릅니다. 저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에겐 영이 있습니다. 제가 동물원에 가본 지 오래되었는데, 제가 동물원에 원숭이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원숭이가 전한 번도 구석에 웅크려서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런 거 고민한 거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 관심하는 건 이제 언제 또 바나나를 먹을 수 있지? 이런 걸만 관심하죠.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제 영을 훈련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영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안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이 구절을 볼때 여기에 영을 훈련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 성령이 있죠? 영 사람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킬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그를 감옥에 있는 그를 방문해 주었죠. 오네시보로의 그날에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긍휼을 기다리는데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3일 하나님 전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영을 훈련하는 것이 있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들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이라고 말하는데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여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 이르도록이란 말은 그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가 영을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안에서 또 지키고 주의 이름의 긍휼을 기다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데 즉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성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빛이시고 아들은 생명나무이시며 성령은 생명수의 강회로서 바로 새 예루살렘 전체가 생명의 성입니다. 4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영원을 심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영원을 심으셨습니다. 형제님의 사역의 마지막 후반부에 볼때 형제님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셨죠. 더 많은 것을 보셨습니다. 한 번은 성도들이 교통을 집회 가운데 들으신 다음에 이 형제님이 저에게 이 형제님 아주 80 되셨는데 제 손을 잡으면 정말 강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쳐주시면서 저 형제님 말하는 저거 본적 있습니까? 제 속으로는 저 형제님이 뭘 봤다는 거지? 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이 형제님이 말씀하신 게 근거하여서 특별히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성도들의 교통을 들으셨습니다. 형제님 사역의 후반부에 보면 형제님이 전도서 3장 11절을 확대역에서 인용하십니다. 세 번이나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두셨다. 그 확대역에 보면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겨진 일종의 목적 있는 감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그 사람 안에 영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어진 일종의 목적 있는 감각.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A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영구한 것들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영구한 것들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죠. 차도 낡아집니다. 새 차를 사지만 열흘 정도 지나면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와 제가 새 차를 샀었는데 아주 저희가 믿을 만한 새 차였습니다. 괜찮은 차였습니다. 물론 롤스로이스 이런 차가 아닙니다. 그냥 집회에 저희가 다닐 정도의 충분한 차였습니다. 근데 한번 집회 후에 형제님들이 저를 인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차를 주차하려고 했는데 한 형제님의 다른 차가 저희 차를 이렇게 옆에를 긁고 지나간 겁니다. 제가 즉시 할렐루야라고 그때 말했을까요? 제 차를 확 옆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엉망이 됐죠. 그리고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차를 그렇게 했던 형제님이 그대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정말 그제 점심 도시락을 먹어버린 그 개처럼. 어쨌든 형님 그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요점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영안에 심겨진 영원한 신성한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영구한 것들은 오직 영원한 것들, 곧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우리는 영원의 이러한 이상을 보기 원하고, 영원의 생명을 살기 원하고, 영원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영원의 이상은 세루살렘 이상이며, 영원의 생활은 세루살렘의 생활이며, 세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이며, 영원의 일은 세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비번.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교회인 우리를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일시적인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회복입니다.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일시적인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회복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흔들림 없이 견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분의 시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여러분이 본뵌 적이 없는 분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비번의 생명나무를 보겠습니다. 조회의 나무를 보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았었죠?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는데,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이죠. 거기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생명나무는 먹기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어떤 정말 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벤스 형제님을 몰랐지만 벤스 형제님 일어나서 길게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왜 저분은 오래 저렇게 오래 교통할까? 왜냐면 형제님의 분깃과 몫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교통하셨습니다. 그들의 교통의 모든 것이 정말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교통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위해 먹기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먹기 좋은 분이라는 찬송을 그때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찬송해내기가 제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예표인데, 상징인데, 그 말을 하나님이 먹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그분을 마심으로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을 영적인 음식으로 먹고, 그분을 영적인 음료로 마심으로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되새김질하다라는 찬송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님을 되새김질한다고? 누가 이런 찬송을 지었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되새김질한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먹는다는 것의 헬라 의미가 바로 되새김질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죠. 물론 거기서 주님은 그분의 영적인 음식인 그분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말씀을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뒤로 보낸 다음에, 이 음식을 씹어서, 어금니로 씹어 잘게 부신 다음에, 우리가 소화하기 쉬운 방식으로 위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하고 동화시키기 쉽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5시 30분이네요.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